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7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3장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에게 배속된 1,000명의 군인들을 이끌고 게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먼저 치게 됩니다. 아버지와 미리 약속된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면전을 치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나단은 아버지와 다른 군인들이 알지 못하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과 단 둘이서 블레셋 경비대를 치러 가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전쟁을 먼저 일으킬 처지가 못 됩니다. 이 당시 블레셋은 고도의 철기 문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말씀에서 살펴본 대로 병거를 만들고 그리고 창을 만들어서 마병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를 지닌 블레셋입니다. 이에 반해 이스라엘의 현실은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군인들은 같은 칼이나 창이 아니라 손에 낫이나 괭이 같은 농기구를 들고 전쟁을 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먼저 전쟁을 하려고 덤비지는 않겠죠.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것은 블레셋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전쟁을 먼저 해서 영토를 빼앗아온다거나 블레셋을 굴복시킨다거나 이러한 일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요나단의 행동은 앞뒤 가리지 않고 뛰어나가는 충동적인 행동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일단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질러 보자라고 하는 식의 무모한 행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요나단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여졌는지를 그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요나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는 자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반신반의하는 가운데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나단은 다른 것들을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러하심을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다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을 대비한 표현입니다. 사울은 이 대비를 두려워했습니다. 블레셋의 강력한 무기와 많은 군대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붙들고 있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요나단의 믿음의 담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단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유에 관한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블레셋 경비대를 쳐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기폭제가 되어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기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무기면 무기, 군인이면 군인, 모든 면에서 불리한 이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지, 내가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을 주세요, 그런 간청이나 간구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요나단이 구원에 대한 열망을 오로지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기반을 둔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셔도 혹은 지게 하셔도 결국은 이스라엘에 구원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바로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섣불리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에 따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먼저 살핍니다. 자기 무기든 소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블레셋 군인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들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우리가 너희에게 가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니 올라가지 말 것이요,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넘기신 것이니 그 표징을 따라 우리가 올라가 싸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공명심에, 영웅심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에 온전히 맡기고 그 뜻을 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싸우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싸울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블레셋 군인들이 요나단과 무기든 소년에게 이리로 올라와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조롱하는 겁니다. 어디 한번 올라와 봐라, 올라오면 너희 죽여버리겠다라고 하는 위협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에게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표징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요나단이 블레셋 군인들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은 험악한 지형입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네 발로 기어 올라가야 할 만큼 가파른 지역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블레셋 군인들이 유리하겠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이 유리하겠습니까? 요나단은 단 두 명입니다. 저 위에 군인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평평한 평지에서 싸워도 불리한데 손발로 기어 올라가야 하는 이 불리한 상황.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넘기셨기 때문에 이 불리한 상황을 불리한 판세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지금 승리하기 위하여 기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기기 위하여 그 험악한 지형을 오르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소년과 함께 올라가서 20명가량의 블레셋 군인들을 죽였습니다. 대단한 전과입니다. 위대한 승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실제로 그 사실을 들여다보면 블레셋 군대 전체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 전쟁에 병거 부대와 창을 든 마병 6천명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군인들이 참전해 있습니다. 그 중에 20명 정도의 군인들이 손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위협적인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승리는 요나단 개인의 승리가 아닙니다. 요나단의 승리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요나단의 승리의 소식이 여러 전쟁 지역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블레셋 군인들이 다 듣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다 떨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저자는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성경 아래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블레셋 군인들이 느낀 두려움은 단지 20명의 군인의 패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공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공포였기 때문에 두려움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는 혼란을 겪습니다. 블레셋 군대의 이상 기류가 돌자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기 위해 전장에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 일들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서로 찌르며 쳐 죽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쟁이 두려워서 숨었던 이스라엘 군인들, 아예 강을 건너 도망갔던 군인들이 다시 다 돌아와 이 블레셋 군대들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울이 승리했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승리의 감격을 누릴 자격이 있겠습니까? 이 승리의 감격을 누릴 자는 요나단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단만이, 그와 함께한 소년만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내셨는지를 자신들이 자신들의 전쟁으로 이 승리의 경험을, 구원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같은 상황에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똑같은 고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 같은 처지에 놓여 있더라도 진정한 구원을 누구에게 맡기겠는가? 그 구원을 하나님께 두는 자만이 바로 이 승리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680쪽 근처입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 아멘. 모압과 암몬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연합군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소식은 여호사밧을 두려움 가운데 떨게 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 떠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 아닙니다. 두려워할 수 있고 두려워 떨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울 때 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 두려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두려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낯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해내셨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사밧은 유다 백성에게 금식을 공포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누가 능히 주와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의 이름을 두신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에 와서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 부르짖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무능력의 극치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앞두고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야겠습니까? 아무리 두려워도 왕이니까 군인들 앞에 서서, 백성들 앞에 서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우면 이기지 않겠는가 용기를 독려하고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백성들 앞에 모인 모습은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된다는 이 고백을 하나님은 가장 기쁘시게 받으시는 고백이라는 것을 이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기도를 올릴 때에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시엘 위에 내리게 되고 이 야시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약속을 주게 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요사밧의 기도에 대하여 아주 절실하게 그리고 그 기도 간구의 내용대로 모든 것을 다 담아주시는 응답이라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여호와의 낯을 구하고 기도할 뿐입니다. 너희는 내 앞에 서서 대열을 이루고 보기만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면 주신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서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야말로 두려운 자리일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지는 자리,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자리, 다 죽어야 하는 자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리에 가야 하고 그 간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얼마만큼 해야 될까요? 요사밧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군대 앞에 거룩한 예복을 입은 찬송하는 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요사밧이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적들과 맞서 싸울 군대를 가장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셨으니 너희는 싸울 것이 없다 하셨으니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는 자들을 맨 앞에 세워 찬송하는 것, 그것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순전함을 드러내 보이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치셨습니다.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서로 쳐 죽이는 것으로 다 죽고 끝났습니다. 이 전쟁은 주변 모든 나라에 유다가 승리했다, 이렇게 승전보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유다를 이제는 두려워해야겠다, 이런 분위기도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의 나라는 주의 은혜로 평안해졌습니다. 성경은 이를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두려운 일들은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개인의 일상의 문제이기도 하고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때로는 자녀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죠.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어쩌나 라고 하는 불안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안 되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것들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이 밑바닥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 불안과 염려의 요인들을 더 키우게 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내가 풀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하면 그것은 사실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늘 되지 않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살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지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참된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자리에서든 이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자유를 통하여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선한 역사들을 다 이루어 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을 붙들고 그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고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하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영광 가운데 생명의 자리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누린 구원의 기쁨, 감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안해하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로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은 아직도 영원하며 그 영원함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실 일들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셨던 은혜의 경험이 이유가 되고 이유가 목적이 되고 이 목적이 삶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주의 낯을만을 구합니다. 너희는 내 앞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내십니다. 이게 자존심 상하는 일인가요? 내가 하는 일이 없어서 쑥스러운가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미 충분하게 넉넉하게 은혜의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내신 그 흔적들을 되짚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기를, 절망의 자리가 아니기를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자리에 나아가지만 그것은 요나단 자신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리인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여의치 않고 불리한 판세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담아두셨다고 한다면 그 자리는 승리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자유를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의 삶의 자락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가 이루어내시는 역사를 사모하며 소망하며 기대하며 주 앞에 섭니다. 주 앞에 선 주의 백성들을 기쁘게 여겨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주원의 구원의 역사를 영광스럽게 드러내 주시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망하는 것 같은 자리가 주의 승리를 목격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입술의 고백을 들어 잠잠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그 기쁨과 그 즐거움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